신명기 8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마지막 부분인 17절부터 20절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각 장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8장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쭉 선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8장 전반부에서는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또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하시죠. 또 8장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생활 전반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생활, 미래에 살아가게 될 삶의 현실. 그래서 과거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미래의 풍요로운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명령하시고 이 모든 명령들이 다 마무리가 된 뒤에 지금 맨 끝에 오늘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시선을 멀리 띄어서 보면 신명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을 하시면 항상 그 뒤에 두 가지 내용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는 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 명령대로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았을 경우에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만약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경우에 어떤 심판과 형벌이 주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지금 17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더 받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더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미 복을 받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 가운데서 넉넉한 가운데서도 마음 변치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은 생략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가 그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17절부터 20절은 불순종했을 때 받아야 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요소가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넘어지게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지 그런 시험거리가 되는 요소를 지금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7장에서도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지를 복을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심판이 아니라 왜 불순종하게 되는지 장애물과 시험거리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7장 뒷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7장 맨 뒤에 보면 세 가지 시험거리가 나와요. 첫 번째 시험거리는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쳐다보니까 가나안 민족은 숫자가 많은데 나는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천천히 더디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게 이제 현실이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혹은 하나님 뜻에 안 될 것 같아. 자포자기해버리는, 혹은 어차피 천천히 가는 거,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제 그런 시험거리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거리는 우상숭배를 제거하다가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던 은과 금, 이런 보화들을 취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재물에 손을 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가, 무엇이 도대체 장애물이 되는가. 7장 끝에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17절부터 20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가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시험거리가 돼서 그냥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쉽게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거리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이걸 보면 참 표현도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네가 만약 마음에 이르기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너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네 마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이렇게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믿음을 아예 못 가질 거라고 단정하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만큼 쉽게 빠지는 그런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절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 대가로 내 소유를, 내 재물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8절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좀 더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 것으로, 네 능력으로 너의 소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뒤에 보시면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된 것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어느 날 가서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에 빠지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나 자신은 너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게 우리 눈에 다 잘 보이면 이런 시험에 잘 안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내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직장에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뼈빠지게 일하고 내가 너무 죽도록 힘쓰게 힘써가면서 노력하고 이것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손쉽게 이런 시험거리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셨는데 거기 들어가면 수많은 풍요로운 소산물이 납니다. 그러면 풍요로운 소산물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막 저절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나요? 참 우리 뭐 박찬모 고사님 배나무 심으러 배 따로 많이 다녔으니까 아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배가 막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어도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야 되니까 내가 그걸 했으니까 이건 내 노력의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 그걸 교만한 마음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 품지 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11조의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서 11조 하라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 당연히 11조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이거죠.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데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게 되는 소산물이 너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이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선물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이고 모든 헌물의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애물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장애물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장애물이고요. 두 번째 장애물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19절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만일 이런 가정법이 나와요. 1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시험거리 장애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풍요로움을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무언가 얻고자 싶을 때 그것을 우상에게 간구하는, 그게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수적인 설명을 20절에 하나님이 붙여놓으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민족이 패망한 것을 하나님이 예로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일곱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 일곱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들이고요. 이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고 살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일곱 민족은 이미 땅도 소유하고 있고 이미 풍요로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패망해 버렸죠. 결국 심판받고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소유하지 못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느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서 내가 베풀었던 은혜를 이미 받았던 자들이 우상숭배하고 다 패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내용을 보면 시험거리와 장애물을 찾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나보다 앞서 이미 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망했던 사람들을 잘 쳐다보면 아, 나는 저런 시험거리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 청재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요즘 그렇게 쭉 살면서 보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의사도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 내가 보니 딱 두 가지가 오던데, 뭐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차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다시 또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의사가 망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람을 폈을 경우에, 가정이 깨지면서 망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그냥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딴 거에서 돈 벌겠다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건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판검사는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하더라고요. 왜 망했나 이렇게 보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하거나 쓸데없는데 시선이 가서 망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교회 유명했었지만 망한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망했는지를 이렇게 쭉 쳐다보면 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목회자가 죄를 지어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겨서 지나치게 무리하게 예배당을 짓다가 등등 망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다 먼저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망했던 사람들을 보고, 아, 나는 저런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저게 나를 넘어지게 하겠구나. 그걸 미리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보다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너보다 먼저 가나안의 모든 풍요를 누렸던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다 다 심판당하고 망했다. 그 길을 너는 걸어가지 마라. 그게 너에게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너희가 다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 네가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삼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큰 요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품는 것,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조심하고 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려 하거나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려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혹은 우상을 높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얻어오려고 하는 혹은 우상에게 구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장애물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기 어려운 것이죠. 아마 성도들 중에는 나는 금딱지를 만들어가지고 금딱지로 이렇게 부처상을 만들어 놓거나 개구리처럼 만들어 놓고 절하거나 이런 우상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무언가가 나에게 은혜를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다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학원이 내 자녀의 대학을 책임져주고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줄 것이다. 직장이 혹은 다른 인간관계가 혹은 건강이 혹은 다른 무언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혹시 나는 교만한 마음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늘 견고한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넘어지고 좌로우로 치우치고 또 믿음을 저버리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으로 넘어지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따라가려 하는 우상 숭배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자꾸만 좌로우로 치우치려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오는 나이다.